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내용인데요. 앞부분의 첫 번째는 왕과 총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주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아내들에게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체로 아내이거나 아내가 되거나 또 여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을 자꾸 명령을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대체로 보면 설교하는 사람은 남편이거나 남자, 듣는 사람은 여자이거나 아내, 이래서 요즘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아내들아 해서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나오느냐? 나오기는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순서가 뒤로 밀려있죠. 그리고 분량도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이 훨씬 더 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불공평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차별해서 그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을 차별해서라기보다는 교회 안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사원들아 하고서는 사원들에게 주는 명령만 나오고 주인들한테 주는 명령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사업하거나 부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대부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원 생활하던 사람들이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주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조금 다르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여자분들이 많고, 여자들이 먼저 신앙 생활하고, 나중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남편이나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권면보다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권면들이 또 많이 있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내들아, 우리 명령 받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느냐? 1절 그 뒤에 보시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주인에게 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남편에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하라. 명령 똑같습니다. 왕에게도 순종하라.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게도 자기 남편에게만 순종하면 됩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도 없고요. 교회 가서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함께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것이냐? 순종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앞부분과 똑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집주인들이 좀 까다로운 사람들,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가하거나 심지어 매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뭐라고 했냐면 1절 중간체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남편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그냥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뭐 그걸 알고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뭐 모르겠, 뭐 나중에 둘 다 불신자였는데 여자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남편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또 남편이 설령 신자라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들락달락 해주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가정과 아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훌륭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합니다. 이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이런 마당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라.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부문에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이 사원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집주인이 너에게 부당한 고난을 가해도 심지어 매질을 해도 순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내들에게도 뭐라고 말해야 맞겠습니까? 남편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혹은 남편이 너에게 고난을 가하고 너를 핍박하고 심지어 너를 두들겨 패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는데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현실 속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느냐? 아닙니다. 기저귀수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고 구타를 하고 못 살게 울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아마 내재적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부드럽게 표현은 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거나 아내를 패거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른 여러 상황들도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지 못한 상황. 남편이 남편답지 못한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목적이 나와요.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데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여기 보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명령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하면 두려워하는 행동, 정결한 행실을 하면 그것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확한 이유 설명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의 너보다 힘이 세니까 혹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사회의 도덕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집 왔으면 그냥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니까 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남편을 벗어나면 어떻게 먹고 살겠니? 현실적으로 후부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붙어서 지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이 부당하게 행동을 해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와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만드신 거죠?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나는 내 남편을 돕는 사람,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와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가 남편을 도왔나요? 돕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잔인한 현실이 있죠. 하와가 남편을 위해서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지옥 가는 걸 도와준 겁니다. 구원받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끔 하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도 지옥에 가고 남편도 끌고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와가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남편을 돕는 그런 배필로서 역할했던 아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너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다 인정하고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돕는 배필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남편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 더 중요한 직책일까요? 아니면 구원하는 자가 더 중요한 직책일까요? 당연히 구원하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를 향해서 너는 그 남편의 메시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네 남편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부여받았던 처음에 창조되면서 받았던 그 창조 섭리나 목적과는 견줄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직분을 지금 이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에게서 떠나가면 네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냥 치사고 들었고 안 입고 와도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살고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에게 순종하실 때에 그래도 네가 남편을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남편을 어떻게든 네가 구원하는 자가 되라. 네가 그에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던 모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굴하거나 비참하기가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이 못 살게 굴어도 순종해야 되고 또 직장 상사가 못 살게 굴어도 함부로 대해도 순종해야지 되고 남편이 함부로 굴어도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구원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지껏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참고 살았죠.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참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참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면 나라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결단나고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여성분들이 참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한이 맺혀도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살고 순종하고 살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왕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는 네가 왕에게 순종하면 백성으로서 순종하면 왕이 회심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원으로서 네가 이 집주인에게 순종하면 집주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게 간접적으로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간접적으로만 나와요. 근데 지금 부부관계상 아주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요. 네가 순종함으로 아내가 순종함으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종해야 되는 부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순종해야 되는 명령을 주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이 청년들도 그렇고 결혼한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이 교회를 다닌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할 때 고민을 하곤 하죠. 내가 불신자인 남자와도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주 깊이 고민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만약에 그 남자를 전도하고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희생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만 섬기고 혼자 살겠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 또 내가 배우자를 맞이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잘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랫동안 혼자 신앙생활 하신 자매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내 남편이 돌아오기는 하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하루 이틀 잘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보통 수십 년 동안 섬겨야 회개하고 돌아올 동 말 동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순교가 쉽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는 순교가 쉽습니다. 그런 지경으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아마 그런 자녀들이라면 목회를 해도 잘할 것이고 장로를 맡겨도 잘할 것이고 주일학교를 맡겨도 잘할 것이고 무엇이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좀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처럼 보여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 특별히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굴욕적인 모습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내가 순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내가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잘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구원받고 주의 말씀 듣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이건, 심지어 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희생과 고난이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혹은 비참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그대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 우리가 다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혼자 신앙생활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